Welcome to the podcast of Greenlight Bookstore, Season 3. As our store programming once more grows to include virtual, in-store, and off-site events, so too will these conversations. Our episodes this season range from intimate conversations pulled from our Zoom recordings to lively in-person gatherings between authors and friends in the heart of Brooklyn. Greenlight still strives for ways to create connection around books, and this podcast helps provide a window into the ways that ideas and stories connect us all. So, enjoy the conversation and visit greenlightbookstore.com for more.
Welcome to tonight's live online author event with Greenlight Bookstore. I'm Chelsea from Greenlight, and we're thrilled to host tonight's event with Kyung-suk Shin and Anton Herr, presenting the new English language translation of Ms. Shin's novel, Violets. Anton, who translated the book, will also be interviewing and interpreting for Ms. Shin, so you're in for an excellent time. Before we start, I just want to say a huge thank you to Ms. Shin, Anton, and the team at Feminist Press for making this happen, and to all of you for showing up. We're grateful for your support and for the chance to make this space for conversation and connection. And importantly, tonight's featured book, Violets, is available for sale from Greenlight Bookstore. You can shop in person from 10 a.m. to 9 p.m. at both our Fulton Street and Flatbush Ave stores, where you can purchase Ms. Shin's book and many others on site. You can also order online at greenlightbookstore.com for a quick pickup at the store or for shipping anywhere in the U.S. Buying tonight's featured book is a great way to show your support for authors and for independent bookstores. Our interviewer tonight is Anton Herr. Anton has won the Penn Translates and Pennheim grants for literary translation. His other work includes the English translation of Seung-Yong Park's Love in the Big City and Bora Chung's Cursed Bunny. He resides in Seoul. He will be speaking with and interpreting for our featured author, Kyung-suk Shin. Kyung-suk Shin is one of South Korea's most widely read and acclaimed novelists. She's been awarded the Man Asian Literary Prize, the Manhai Grand Prize for Literature, and numerous other international literary honors. Shin is the author of multiple books, including The Girl Who Wrote Loneliness, I'll Be Right There, The Court Dancer, and the New York Times bestselling Please Look After Mom, which has been published in over 40 countries. Ms. Shin's new book, Violets, was described by author YZ Chin as a moving delve into a lonely psyche that follows a neglected young woman's search for human connection in contemporary Seoul. Violets follows its narrator San over the course of a hazy Seoul summer in a story that explores misogyny, erasure, and repressed desire, as San desperately searches for both autonomy and attachment in the unforgiving reality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 Ms. Shin and Anton will start us off with a reading from the book, and then they'll be talking with each other and answering your questions. Ms. Shin and Anton, please take it away.
작가님, 낭독을 시작해 주세요.
당신은 잊었지. 그날 밤 내 소매 없는 자줏빛 실크 블라우스 밑에 팔뚝에 돋아있던 좁쌀만한 소름들. 그걸 쓰다듬어 주었던 일을 당신은 잊었어.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나를 기억할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매장할 흙이 없어 손짓을 멈추고 밤별들을 눈으로 올려다본다. 누구신지 묻던 그 남자를 생각하자 다시 격렬하게 어깨가 들썩여지려 한다. 하지만 그뿐이다. 이어 최후 얼굴이 떠오른다. 이제 어제까지가 아니라 오늘 아침을 자기 자신에게로도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자. 그녀 산이는 이제야 자신의 육체가 자신을 것인 양 느껴진다. 그녀가 도시의 미술관 공터 포클레인 아가리에 들어앉아 있다. 수혜의 얼굴이 잠시 별들 속에서 섞여 피어났을 때 잠깐 그녀 눈 속에 한순간 생기가 도는 듯 했다. 그러나 곧 다시 초점이 없어진다. 너무 짧은 공허한 빛남. 지금 그녀는 넋을 잃었을까? 그녀는 아무 짓도 안 하고 끄덕끄덕 졸고만 있다. 흠칫 어깨를 떨며 소스라치기는 한다. 가슴살이 찢겨나갈 때 스며든 피, 그 피비린내가 바싹 말라갈 때쯤이었을 것이다. 꼭 한번 그녀가 힘껏 눈을 떠보는 것도 같았다. 그때 이 포클레인 위에서 내려갈 수만 있다면 이제 어머니를 찾아갈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도 같았다. 가엾은 어머니, 당신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허공에 떠있는 포클레인 아가리 속에서 더는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한다. 으깨진 상체에서 흘러나오는 피냄새가 밤바람 속에 섞여 괴괴한 미술관으로 흩어진다. 다시 힘겹게 눈을 뜨는 것 같았으나 곧 감겨버린다. 찢긴 이마의 피가 눈물처럼 뺨 위로 흘러내리다 말라붙어 있다. 밤별이 질 무렵 포클레인 무덤 속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으깨진 팔꿈치를 감싸며 옆구리에 붙어있는 가방을 열고 꾸물꾸물 노트를 꺼내 아무 장이나 펼치고서 뭔가 꼭꼭 적어 넣을 양을 하다가는 그마저 힘이 팽기는지 눈물 젖은 얼굴을 푹 수그리는 일이었다.
You forgot who I was. My arm in that sleeveless plum-colored silk blouse, the tiny goosebumps, the way you swept them away. You forgot that. What can I do that will make you remember? When she runs out of earth to bury herself in, she stares up at the stars. A memory of the man's face as he failed to recognize her threatens to make her shake again. But the crisis passes. As she thinks how she can't go back to who she was yesterday, or even who she was that morning, her body finally begins to feel like it belongs to her. She sits in the maw of the excavator on the museum grounds. When Sue's face appears in the night sky, a brief spark of life flashes in her eyes, but they go out of focus once more. Too short and empty a spark. Is she unconscious? She's doing nothing now but dozing. Once in a while, her shoulder jerks and she gives a start. This must be around when the blood from her torn breast has dried a bit and the iron smell from that wound has faded. She tries hard to open her eyes. Maybe she's thinking that if she could get down, she could visit her mother. Poor mother, I know how unhappy you were. I can do what you want now, but you can't find the strength. The smell of blood from her wounds mixes with the perfume of the night air and dissipates into the eerie art museum. It looks like she's trying to open her eyes again, but they close. Blood from her torn forehead flows like tears across her cheek, drying there. Around the time the stars begin disappearing, the last thing she has done in her grave is to wrap one hand around her damaged elbow, rummage through her bag, take out her notebook, open it to a random page, and try to press down some letters, only to find that it is too much.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to our reading, and now we shall go into our questions. Hello, Ms. Chen, and hello, everyone in Toronto, New York, Quito, Ecuador, Bangalore, from all over the world who are tuning in right now. So our first question, and this is by far the most asked question, what inspired you to write Violets?
어떤 소설을 쓸 때는 꼭 이유가 한 가지이지만은 않은데 이 바이올렛을 쓸 때는 제가 너무 두통에 시달리던 때였어요.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는 제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작품을 쓸 당시에는 어떤 여성의 말이라든지 여성의 그 내면 이거를 정직하게 표출하는데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이올렛에 등장하는 그 이 오산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그 심중을 전달 를 한번 강하고 격렬하게 해봤으면 하는 제 욕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 두통도 치료하기 위해서 쓰기 시작했던 작품입니다.
So when she began writing this novel, she didn't have just one. When she writes a novel, she doesn't normally have just one reason to write a novel. But Violet's largely came from the fact that she happened to be suffering from migraines, very painful headaches personally. So she wrote this to treat her migraines. And also, even though things don't seem to have changed much for women, but especially when she wrote this book, it was not an easy time to write honestly and candidly about the thoughts and feelings that a woman has. And she wanted to write very strongly about those personal thoughts and feelings of a single woman. And so that was the main purpose of this book, and also to cure her migraines. Yeah, that's what I'm done. So question number two, your author's afterword describes working at a farm for months to familiarize yourself with the work of caring for plants. What was that like? And were there any incidents that didn't make the book?
이 첫 문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앗 조그만 여자애입니다. 그 여자애를 이 여자애가 움직일 어떤 공간을 이제 찾았는데 꽃집이었어요. 그래서 꽃집과 어떤 농원, 굉장히 원초적인 공간이 또 필요했기 때문에 도시의 꽃집만이 아니라 그 이 어떤 자연과 그 본능이 그대로 느껴지는 광활한 어떤 농원이 필요했는데 제가 그때 살고 있던 동네에서 버스를 타고 한 세 정거장만 가면 그 농원이 많이 있었어요. 서울 근교에. 그래서 그거 마침 또 친구 가족이 그 농원에서 농원 주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쪽에 부탁을 해서 그 농원에 한 6개월쯤 오후에 한 서너 시간씩 나가서 꽃을 돌보고 심어도 보고 그 농원도 걸어보고 또 거기 일하는 사람들 그게 좀 생생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과 좀 접촉을 많이 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이올렛에 나오는 그 인도네시아에서 온 그 농원을 돌보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때 만났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생생한 흙냄새나 꽃이나 이것들이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그때 농원 일을 저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So for those of you who read the book, you'll know, but the first line is about a little girl. And this little girl, this little girl who has looked for a space to belong to all her life. And in the book, she finds a small flower shop where she can finally kind of be a person in the world. And while writing this book, Ms. Shin realized that she also needed a more primeval space, a more primitive space, a fundamental space, really, to connect with nature. And this happens to be the farm that appears in the book. The character Osan needed to be closer to nature, and that vastness of the farm where she could feel, you know, the grandness of nature. And back then, when Ms. Shin lived, she lived in Seoul, but she lived in a place where there were farms not far from where she was living. You could take a bus there. They were maybe just like 2-3 bus stations away. And a friend of hers, family, owned one of the farms. So with their permission, she spent a couple of hours every day in the afternoon caring for plants and trying to get, you know, all the little details right, so that she could create the farm in her book. And especially, she spent time with the people who worked at the farm. For example, there are migrant workers from Indonesia who appear in the book, and these are based on the actual migrant workers that she worked with at the farm. And she befriended them, and she wonders what they're doing now. The smell of soil and the smell of earth and the smell of flowers are such an important and integral part of the book that they're practically a whole character in themselves. And so she felt the need to get them just right. And that's why she invested so much time and effort into researching this book. Thank you so much.
그때는 뭐라 그럴까? 그 제가 그 농원에 그냥 처음에는 글을 쓰기 위해서 그 농원을 찾아갔었는데 나중에는 그 농원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한밤중에도 거기 농원 문 닫아놨을 때도 그 농원을 찾아가서 그 낮에 그 인부들이 심어놓은 그 식물들, 나무들 그 사이에 끼어서 앉아있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런 분위기들이 이 바이올렛 안에 다 들어있죠. 갑자기 얘기하고 싶어져서 조금 더
얘기해. 좋아요. 네, 계속 하시면 돼요. 네. So back then, she had actually first started working at that farm in order to help her a book, obviously, in order to help her to write. But then she became sort of mesmerized by the farm and fell in love with it. And she would go there in the middle of the night when, you know, it was closed and there was, you know, no one working there. And she would sit among the plants that the workers had planted and worked on during the day and just be there in the silence. And for those who read the book, you know that this is something that Osan herself does when she goes to the flower shop in the middle of the night and sort of communes with the plant on a level that is hard to talk about in a webinar. But once you read the book, it'll make perfect sense. Okay, that's really, really interesting insight to know. Okay, thank you so much. Question number three. So Kyung Suk Shin's novels, your novels tend to cover various transition eras in Korean development. For example, Violet deals with Korea's early democracy or early like actual democracy. The Girl Who Wrote Loneliness deals with industria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Court Dancer, of course, deals with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which was a 600-year, the longest reigning dynasty in the entire in the history of the world. Please Look After Mom, of course, deals with contemporary Korea and the transition, the post-industrial transition of Korea. So how do you choose these historically transitional backgrounds as your backgrounds for your novel?
그 어떤 시대가 어떤 시대의 어떤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그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문장으로 따라가기가 부정확할 때가 많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한 시대가 지나가고 그 새로운 어떤 물결이 밀려오는 그 시점, 그 전환으로 바뀌는 그런 시점에 과거를 돌아다볼 수 있고 지금 현재를 응시할 수 있고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때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제 소설 속의 어떤 배경을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보다 그게 지나가고 나서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 타임을 정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실은 시인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소설은 아무리 그 현실하고 관계 없는 어떤 주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 결국은 그 작가가 발담고 있는 그 사회의 풍경이 이 소설 속의 뒷배경으로 깔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저는 이제 그 제 체질상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어떤 문장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일들, 어떤 뭐 아주 시대적으로 어떤 격변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응시하는 시선, 그 시선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Okay, so movements and times and the flow of the times, when they're happening, we never know how these times will change or what they will result in. So it's very difficult to follow them with your sentences as they are happening. We often have to wait until times pass and new times appear, these transitional periods, in other words. And those are the only times when we can look back on the past and really face the present and also glimpse the future. So in her novels, the backgrounds of her novels tend to deal with not time that is passing now, contemporary time, but time that has already passed. And these transitional periods are rich in that kind of perspective that she is in the perspective that she is going for. Poets might disagree or work differently, but with novels, no matter how fantastical or out of, you know, wild they may become, all novels are inevitably the product of their time. And the time that they are created in, it becomes a background of their work. It's a simply a natural thing that happens in fiction. And so her own sensibility doesn't like to write about what is happening, but she likes to look back. And that looking back, that gaze is her favorite kind of perspective to have when she's doing her work. Okay, thank you so much. Question number four. So the mood of your books seem to be sad overall. And I'm always telling Kyung Suk Shin that her books make me cry. And Kyung Suk Shin always laughs. So why do you think your books are tend to be a bit sad?
사실은 저는 슬픈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굉장히 아름다운 것에 매혹을 많이 느껴요. 그 저를 끌어당기는 거는 사실은 슬픈 게 아니고 아름다운 것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둘은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은 슬픈 거하고 이렇게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냥 하늘을 예를 들까요? 그래서 하늘이 아주 맑은 하늘을 오래 바라다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하늘이 굉장히 맑고 투명하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보는데 오랫동안 그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뭔지 그게 거울처럼 바뀌면서 마음이 굉장히 일렁거리면서 결국은 어떤 정화되는 느낌과 함께 슬퍼지지 않나요? 저는 저한테는 그래요. 그러니까 매우 아름다운 것을 보면 결국은 어떤 슬픔이 같이 따라 올라오고 어떤 슬픈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제 소설 속에서 빈번하게 등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 소설이라는 게 항상 뭔가 성취해내고 이미 뭔가를 이뤄내고 더 이상 어떤 그 헤쳐나갈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는 제 소설 안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종의 패배한 사람들 또 어떤 주류에 섞이지 못하고 혼자 남은 사람들 그리고 이 생을 다 살지 못하고 무슨 일로인지 먼저 떠나가야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이끌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내면을 추적하다가 보니 자연적으로 이렇게 슬픈 어떤 인생에서 기쁨이나 이런 쪽보다는 이렇게 슬픔 쪽에 초점이 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슬픔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눈물이라는 것과 함께 나쁜 감정이거나 괴로운 감정이거나 이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마지막에 가서 도달하는 지점은 그 정화 아닌가 생각해요. 그 뭔가를 씻어내는 기분, 어떤 자기의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을 씻어내는 기분, 눈물이라는 것도 내가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는 자기 어떤 문장에 누가 쓴 소설이나 어떤 작품이나 꼭 소설만은 아니겠죠.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면서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한번 씻어내는 그런 과정이 슬픔의 과정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he doesn't try to write sad stories. In fact, her focus is to write beautiful stories. And she says that she is always seduced by what is beautiful. And what attracts her isn't what is sad, but what is beautiful. But she says, if you think about it, sadness and beauty are always intertwined together. Beauty and sadness really do seem to be two sides of the same coin. It's like the sky. You can stare up at the clear blue sky and think it's blue and clear and beautiful. But the more you stare up at it, the sky is like a mirror. And it becomes a mirror where your heart starts to tremble and a kind of catharsis happens, a kind of cleansing. And that is what beauty is like for her. Beauty becomes sadness the more you look at it, and sadness becomes beauty the more you look at that. And there's a point where beauty transitions into sadness and sadness transitions into beauty the more you explore them. Nowadays, she feels a little differently about it, but with Kyung-suk Shin, her novels aren't really about, you know, people who are trying to achieve something or produce something or people who no longer have anything to overcome. Her novels are never about people like that almost. And she tends to deal with people who have lost in life, who have been marginalized and who cannot find themselves into the mainstream or into the center. She deals with people who couldn't meet the full potential of their lives. And she's always been attracted to such characters and such people. And having followed such people's lives as characters so closely, naturally, her focus settles on the sadness and not happiness. However, sadness, she thinks, isn't just tears and, you know, bad things happening. She thinks that the natural result of feeling sadness is catharsis, of your pain and suffering being washed away. Tears flowing means someone is looking through the mirror of a novel, and that tears that will wash away the suffering and the feelings that have accumulated that you could not access otherwise. Okay, it's a very beautiful idea. Question number five. So the details of Korean development usually provide the backdrop to Kyung-suk Shin novels. In other words, violence has the redevelopment of the Greenbelt area of Seoul and the villages in the country. Please Look After Mom has the changing neighborhoods in Seoul. Court Dancer has diplomatic efforts to receive foreign technology, etc. What kind of research, if any, or reflection do you do when considering which aspects to describe in the development of Korea?
저는 그 시골에서 한국의 어떤 시골에서 태어나서 10대를 시골에서 보내고 그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도시에 이주를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경제의 이 상황이 제 성장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은 어떤 농경사회에서 한국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그 굴곡마다 저도 같이 이게 그 곤란과 그런 걸 겪으면서 같이 있었던 경험이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한국 현대사라든지 그 속에서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워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막 취재를 하거나 막 이렇지는 않을 때도 있는데 물론 니진이나 이런 작품 쓸 때는 그 뭐 취재 기간이 또 어마어마하게 길기도 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그래서 그 급격하게 변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국의 도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어떤 연대마다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변해가면서 우리 사회가 자체 그 사회, 우리 사회 풍경만이 아니라 그 풍경과 함께 사람의 모습, 생각하는 모습들도 어떻게 변하는지가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것들이 결국은 제가 소설가이니까 제 작품 안에 들어와서 그런 배경이 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절실 어떤 배경이 소설 속에서 어떤 배경이 단순히 배경만은 아니죠. 굉장히 절실한 어떤 그걸 토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야기들이 제가 창조해낸 이야기들이 허술해 보이고 이게 밀도가 없고 이렇게 곧 허물어 어떤 축을 좀만 밀으면 허물어질 수도 있고 하는 거를 다양스럽게 그 제가 경험하기도 하고 제가 취재하기도 한 그 한국 사회의 그 뒷모습들이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o she spent her teenage years in the country and came to Seoul as a late teenager. And so Korea's economic development had a lot of influence on her life because she literally transitioned from rural space to urban space along with the rest of the Korean population. Translator footnote, 50% of the South Korean population now live in Seoul metropolitan area, maybe even more. And so at each point of Korea's economic transition, it has greatly changed her life. She normally actually doesn't do a lot of research. It just the times she happens to live in kind of naturally come into play in her novels, with the exception of The Court Dancer, where she actually had to do a vast amount of research because it is the most explicitly historical fiction of all of her books, I think. But otherwise, she has seen how the country changes, as the country has changed, and how the cities have changed, and how not only how the scenery, the superficial scenery changes, but also how the people who inhabit those sceneries change. And this has influenced her greatly, of course, as a person, but naturally as a novelist, in how these times show themselves within her settings. Settings, of course, are not just settings. They make, they prevent the story from kind of falling into itself by giving the story a substantial base to stand on and giving the story kind of contextual substance. And so she's very glad that that the settings are working basically in her works. Okay, question number six. Trees in Seoul seem to suffer from attacks by the Parks Department each year. Limbs are hacked from trees throughout the greater metropolitan area. Sorry, recovering from COVID. From the greater metropolitan area. There's a scene in the book that describes this taking place decades ago. Did the inspiration come from this? Does this practice go back so far? Such a seemingly mundane activity so accurately depicts the violence against trees. Do you take notes on these occurrences and do they strike your sensibilities as they do mine?
가로수 그렇죠. 제가 20대 때 그 창을 열면 이 바이올렛의 그 길다란 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바이올렛의 길다란 방이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런데 그 길다란 방의 창을 이렇게 열면 밖에 가로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은행나무인데. 그게 그러니까 봄에 잎이 돋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하는 거를 항상 창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그게 어느 날 그 창을 열면 갑자기 그게 다 이렇게 가지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치 어딘가 저를 이렇게 막 이게 잘라낸 것처럼 이렇게 아플 때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늘 창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오늘은 뭐 어쨌네 이렇게 느꼈던 것이 갑자기 싹 이렇게 누군가가 물론 뭐 그래야만 할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지치기를 너무 세게 해서 나무가 뭐 잎사귀며 가지들이 막 다 없이 이렇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면 하여튼 강제로 잘려나간 어떤 이렇게 그런 아픔들이 많이 느껴지곤 했었어요. 이게 그게 지금 질문 속에 나오는 그 한국 가로수의 그 혹독사라고 해서 제가 웃었는데 그런 경우를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 왜냐하면은 사실 가로수는 처음부터 나무를 잘 고르든지 해야 되는데 또 우리 한국에 있는 플라타나스나 은행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굉장히 잎사귀가 많고 가지도 많고 하는 그런 나무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나무들을 심어놓고 계속 가지치기를 하고 자르고 어느 때는 정말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저 나무가 과연 새 잎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만큼 잘라놓을 때도 있어요. 물론 그 생명력이 굉장하니까 다시 봄이 오면 또 새싹이 나고 하긴 하지만 그걸 보면서 이제 특히 바이올렛에는 그런 장면이 아주 강렬하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 다른 작품에도 그 가로수 배워내는 것에 대한 어떤 제 느낌이 많이 표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비슷한가요?
네.
같은 느낌인가요?
네. 네네. 그런 것 같아요. Regarding the trees and Seoul, translator's footnote, apparently the Seoul Metropolitan Authorities have no sense of aesthetics. Like when they have to trim the trees here in Seoul, they just like completely whack off the branches and it looks horrific. It's getting better, but it's still horrific. So, Kim-sik-shin's answer, the trees in Seoul, so the long room is actually the long room in the book is actually based on an actual room that she used to live in, apparently. And whenever she would open the window there, she would see like the canopy of the trees. She would be at eye level with the trees lining the avenue outside. And these were ginkgo trees, just like they are in the novel. And she would see them grow leaves in the spring and fruit in the fall. But every fall, there would be a day when she would open the window and all the branches would be whacked off. And that would make her feel as if her own limbs had been hacked off. Just looking at these naked whacked trees would make her feel actual physical pain. And so she really does agree with this question, which, by the way, was asked by someone on social media. Korea should have chosen the trees to populate the avenues properly, but we chose ginkgos and plane trees, which produce a lot of leaves and branches, and they have to be trimmed all the time, and they are indeed trimmed to an inch of their lives. And Kyung-sik-shin would look at these trees and think, wow, I wonder if this tree will ever recover. But miraculously, these trees always do. And there are many scenes like this in Violets. And this is one of the scenes that kind of was the impetus for her, for the gestalt of the book, for the feel and vibe of the book. Okay, I think we have... We'll do one more question before taking questions from the audience. Let's do question number 7. So, the stories always seem to describe Seoul in so much detail. It's easy to imagine walking through the different neighborhoods in different areas. Can you describe your feelings about Seoul?
앞에 내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16살 때까지 시골에서 자라고 이 서울로 이주를 해왔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온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떠밀리듯이 강제로 떠밀리듯이 서울이라는 곳에 오게 됐는데 그래서인지 그 초기에 제 소설 속에는 이렇게 도시와 시골이 거의 대립 형상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도시에 살면서 항상 그리워하는 곳이 시골이고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걸로 많이 등장을 했는데 어느 제가 한 30, 30이 지나고 바이올렛도 쓰고 바이올렛을 쓰고 이러면서 서울을 다시 보게 됐어요. 다시 보게 됐고 그 시골에서 산 시간보다 이 대도시 이 서울이라는 곳에 와서 지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내 삶이 담긴 이 서울이라는 이 곳에 면밀히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고 그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이 서울이라는 거리 서울이라는 그 역사 이런 것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지금은 어디 아주 굉장히 먼데 여행을 가서도 서울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그리워하고 서울을 그냥 나가서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걸어다닐 때도 많은데 다른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서울이 굉장히 근사한 도시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 일단 산과 강이 한 도시 안에 이렇게 아주 중심을 잡고 자리 잡고 있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파리만 해도 산이 거의 안 보였고 어디 내가 가본 대도시들이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서울은 언제든지 산에 갈 수 있고 언제든지 강에 갈 수 있는데 특히 산은 서울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북한산이라든지 이런 많은 산은 산 속에 들어가면은 여기가 서울인지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정말 산 속이 이렇게 펼쳐져요. 그런 거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산에서만 내려오는 대도시의 풍경들도 예전에 제 생각을 바꿔놓을 만큼 그리고 이제 어디 멀리 가서 오랫동안 서울을 보지 못하면 그리워할 만큼 그렇게 좋아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소설을 읽었을 때 일부러 그 어떤 서울의 어떤 한 풍경을 이렇게 아쉬움이 묘사를 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거리를 걸어보고 싶다 읽는 사람이 여기가 이 주인공이 걷는 이 거리 이 주인공이 서 있는 이 공간 그 공간에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네.
Okay, so as she mentioned earlier, she lived in the country until she was 15 years old or 16 years old in Korean years. She was forced to come to Seoul, basically, for various reasons, which are described in The Girl Who Wrote Loneliness, translated by Hyun Jung. So in her earlier novels, the country and the city were, like the countryside and the city were always at odds with each other. And living in the city, she always felt like the country was always some place that she would long for. And so there was always this like binary between the two spaces. But after she turned 30 and wrote this book, Violets, she began to see the city of Seoul differently. And just as San lives more and more in Seoul than, you know, than her years in the countryside, she also began to look more closely at the space that she calls home. She began to look more closely at the streets of Seoul, the history of Seoul, and she actually began to feel quite an affection for Seoul. And now when she goes somewhere, she actually finds herself missing Seoul. And she often just walks the streets, just enjoying the city. And she's not sure what other people think of Seoul, but she thinks it's a great city. Just the mountains and the rivers of the city, to have like mountains and rivers have such a central place in the city, it is quite rare to see this. For example, she says, Paris doesn't really have mountains that you can go to. But in Seoul, you can go to the river at any time or the mountains at any time. And especially with the mountains, for example, like Bukhansan in northern Seoul. Once you're there, it feels like you are not in the city at all. And that you are completely surrounded by the mountain and in nature. And as you come down from the mountains, you can see the view of the city. And this view was really what changed her thoughts and prejudices about Seoul. And it was what made her miss the city when she was not there. And there are a lot of descriptions of Seoul in Violets. And this is because she wanted the reader to feel like they want to visit Seoul and, you know, stand where the characters are standing and walk the street where the characters are walking. She wanted the reader to have that feeling. And that's why there are so many like very, very specific and very, very virtual reality type descriptions of Seoul. Okay, we're gonna check the audience Q&A now. And so S. Roy has a question. Does your writing help you cope with being a woman in the world today? Reading Please Look After Mother made me reevaluate the lived experiences of my mother and her mother during eras of massive change in independent India, for example, which helped me through my own time of transition when I read. So I was wondering if contemplating the experiences of people at different moments of transition helps you make sense of the world you yourself live in. 자, 이 질문은 인도에서 온 질문인데요. 글을 쓴다는 것이 이 현대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사는 것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물어본 질문이고요. 예를 들어 지금 엄마를 부탁해를 읽었을 때 자기 이 독자 자신의 엄마 그리고 그 엄마의 엄마를 이렇게 번안기 인도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것을 그 많이 생각하게 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전환기에 들어갔을 때 역사적인 전환기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잘 헤쳐나가게끔 이렇게 도와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 이러한 전환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 생각을 하시고 글을 쓰시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의 세상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이런 전환점에 서 있는 자기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지 네, 하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오늘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그 자기 지금 그 지금 오늘이 있기까지 내게 어떤 시간이 흘러갔나를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게 그랬을 경우에 특히 엄마를 부탁해 이야기를 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나 어떤 민족에게서나 그 엄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어떤 이렇게 새싹을 다시 심어놓는 존재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우리가 그 힘에 의해서 다시 어떤 이게 미래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용기를 얻기도 하고 그 힘을 받기도 하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지금 현재 엄마, 그 과거의 엄마, 또 그 엄마의 엄마 이런 존재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나 어떤 큰 조명도 받지 않은 채 꾸려온 그 끊임없이 꾸려온 그 엄마들의 시간, 그 시간에 대한 어떤 그 시간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의해서 쓰여진 작품이 엄마를 부탁해인데 근데 이제 이만큼 이 시대에 와서는 과연 그게 엄마라는 존재에게만 부여시킬 것인가? 앞으로는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모든 그러니까 어떤 사회 제도라든지 또 관계라든지 이런 것 속에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스며들어야 하는 그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라는 거는 나에게 글쓰기라는 거는 여성 그리고 엄마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모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세분화되어야 된다고 느끼고요. 그것들이 제 글쓰기 안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다고 봐요. 어떤 인간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하고 또 연민을 느끼게 하고 또 뭔가를 소통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하고 한 그런 게 다 여성성 안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 그것이 제 글쓰기의 어떤 근원, 저 바닥에 깔려있는 에너지이기도 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So thinking in terms of words and language, it always means that you are thinking in terms of the time that you have lived in. In terms of Please Look After Mom, it's not obviously just a story of just Korea, but it is a story of mothers in any country or any nation. And the mother is someone she considers who plants a seed when everyone else thinks that, you know, the world has ended. A mother is a catalyst for moving into the future. A mother is a person always of strength and hope. And all the mothers that we know, all the mothers, your own mother, your mother's mother, and all of these mothers do an incredible amount of invisible work. And all of the time of these mothers, the eons of time that mothers have spent and given to the world, she has so much respect for that time. And the Please Look After Mom is a result of this respect, and that's why she wrote the book. Nowadays, she's not so sure if we have to keep expecting mothers to do all of this invisible work. We need more systems that will support them. And we also need to acknowledge the complex symbolism of the mother that imbues every aspect of our society. We need to think of motherhood, not in the simplistic manner, but we need to make it more complex and see its many different manifestations in everything that we do as society. She thinks that her writing tends to deal with the attempt to make things more complex, to make readers more empathetic, to communicate better. And these are all aspects of motherhood. And these all come from a kind of a complexity of motherhood and an aspect of motherhood. And she credits this idea of motherhood with the way that her own fiction works. Okay, thank you for that question. We have a question from Gabrielle. She said that I was struck by the description of Nami's Mongolian spot being the thing that made the girls different. Can you speak as to why you chose that difference? 이거는 남해가 몽고 반점이잖아요. 네. 산이 이 몽고 반점을 봤을 때 이 슬픔을 느끼잖아요. 아, 우리한테 차이가 있구나. 어떻게 해서 이 몽고 반점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이런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여자친구 아주 시골에서 같이 자랐던 여자친구하고 어느 날 그 냇가에서 같이 이렇게 수영 같은 걸 하게 됐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여기 소설하고는 관계없는 그 몽고 반점이 그 아이 몸에 이렇게 몽고 반점을 처음 보게 됐는데 되게 부러웠어요. 왜 나한테는 저게 없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몽고 반점을 등장시킨 이유는 뭔가 이렇게 같은 작은 여자이지만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표시로 몽고 반점을 등장시켰는데 그 몽고 반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던데 바이올라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읽어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바이올렛은 참 미묘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양하게 해석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바이올렛의 어떤 작은 조그만 여자아이의 내면이 어떤 상처 속에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게 아물지 않으면서 아직 그게 계속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떤 것을 포착을 하면서 계속 시간 속에 살아있게 했는데 그거를 과연 한마디로 이것이다 라고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지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관계에 있어서도 이 수의 어려서는 이 오산이와 남의 관계, 그 다음에 성장에서는 이 오산이와 그 수혜라는 여자의 관계, 그 관계를 계속 이렇게 그림자처럼 만들어서 소설 전편에 이렇게 뿌려놨는데 저는 이게 되게 위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감정들이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확하게 포착되지 않는 어떤 대상하게 느끼는 그것에 발전되지 뭔가 그 뭔가에 갇혀서 자유롭지 않아서 발전되지 않았을 뿐 안에 내면 안에 이렇게 포진되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고 봐요. 그게 인간의 마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에 이렇게 빛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작가의 좀 어떤 작가들의 못된 버릇일 중에 저도 하나가 있는데 이게 그냥 한마디로 아 그건 그런 소설이야 라든지 아 그 오산이는 이런 사람 아니었어 이렇게 딱 정의되는 게 이 소설 안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다양하게 읽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접근해가는 나도 이런 마음이 언제 느꼈던 것 같다 라는 그런 이렇게 희미하게 찾아가는 그런 길이었으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몽고 반점도 있는 거예요. 네. 번역하기 굉장히 힘들겠는데요.
아니요. 너무 흥미로워서 잠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너무 흥미로워서. Okay, so the answer is that, Kyung-suk Shin actually had a friend in the country where they were swimming in the stream. And she noticed that her friend had a Mongolian spot. This scene is nothing like the scene as it appears in the book, by the way. But she saw the Mongolian spot and she was actually very jealous of it because like, wow, cool, you have something that I don't have. The reason she used the Mongolian spot was to mark it as a symbol of someone who is different from like herself. So San sees that she has something that she doesn't have, and that makes her sad because it marks them as different from each other. She's very surprised that someone is asking about the Mongolian spot. No one had asked her that question before, and she thanks you for reading her book so closely. She thinks that Violets is an unusual book for her, and she would like it to be closely read and interpreted in different ways, not just the Mongolian spot, but also this character of San. This book for her started off as a kind of how a treatise of how a childhood wound never closes, even as an adult, and how that unclosed wound manifests as an adult. But she, to this day, is very reluctant to say, oh, this book is about this, or this symbol, or this character is about this. For example, there are a lot of like, there are a lot of kind of inferences between Sue and San and Name and San. There are all these shadows of different relationships and shadows of different wounds and feelings throughout the book. And but however, while she tries to capture it, she thinks that there are feelings that no one can quite capture, and feelings that we have inside as people that can't quite move anywhere or develop into something. And this is an aspect of our hearts that she wanted to capture, that very strong ambiguity. And she says that there's a very bad habit that writers have, and unfortunately she also has, where she does not want to say what a novel means or make conclusions about what San is as a character or what Sue is as a character. And she doesn't want, and she would like readers not to make any conclusions about what who San is or what San is either. She wants people to kind of look at all of the sort of uncaptured or slightly captured emotions and think, oh, like, I know what this is, to have like a scintilla of feeling, of empathy, in that, oh, I think I understand what she's feeling in this moment. And that's basically what her hope for the book, and also where also the whole Mongolian spot kind of symbolizes. Yes. I believe that is all the time that we have.
Oh, sure.
She has expressed her regret that we have come to.
Yeah, thank you so much, Ms. Shin and Anton, for such a wonderful reading and conversation. And thank all of you for joining us virtually tonight and sharing this space with us and celebrating this writer with us. A reminder that you can buy Violets from Greenlight Bookstore if you're here in Brooklyn. We're open 10 a.m. to 9 p.m. every day of the week. And if you buy it online, you can get 10% off with coupon code GreenlightEvents10 as a thank you for attending tonight's event with us. Thank you all so much again for such a lovely evening, and have a wonderful rest of your night.
Thanks for listening to this episode of the Greenlight Bookstore podcast. We're grateful to our production partners at Libro FM for working with us. Libro FM provides access to thousands of digital audiobooks through partnerships with independent bookstores nationwide. You can purchase Libro FM audiobooks at greenlightbookstore.com. You can subscribe to the Greenlight Bookstore podcast on Apple Podcasts or Spotify, download it as a free audiobook from Libro FM, or stream it on greenlightbookstore.com/podcast. There, you can also find past episodes and links to purchase the books discussed. The best way to support your local independent bookstore and the literary communities we serve is as simple as buying a book.